오늘 제가 설교의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여러분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위험에 대한 경고를 먼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맞다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맞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여태까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을 통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후에도 저는 여러 다음 설교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더욱더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의 가르침과 기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눴었는데,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었는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시고, 변화가 되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 성도들 간의 교제에 대한 중요성도 제가 여러 번 나눴습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로서 여러분께서 우리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의 어떤 교제들을 더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적더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큰 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심지어 오늘 이 아침 말씀에서도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한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대다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교회든지 이전의 교회든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경험들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교회를 사도적인 교회로 만들고 싶어 하지만 그들 중에 대다수는 사도적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을 통해서 건강한 사도적 교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우리는 사도적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네 가지 구별되는 특징에 대해서 공부해 왔습니다. 이것은 사도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교제, 떡을 뗌, 그리고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이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각각 조금 더 자세히 되짚어보기 전에 저는 결국에 모든 신자들 자신이 그들의 교회를 성경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로서 세워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사도적 교회를 세워가는데 책임 있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의 주된 사역은 그들의 회중들에게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교회 회원인 신자들이 직접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교제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신자들 자신입니다. 누가 성찬에 참여합니까? 신자들 자신입니다. 누가 그들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신자들 자신입니다. 배우는 사람들도 교회의 회원들인 신자들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이 바로 그들의 교회가 가진 이 네 가지 구별되는 특징에 기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도들이 아니라 신자들이 이 교회를 세워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적 교회를 세우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바람과 노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목회자의 역할의 한계, 두 번째로는 신자의 필요성과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아침에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저의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를 성경적인 진리에 매우 중요하게 만드는 여러 특징들이 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주님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신약 교회의 주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요 그리스도로 믿은 회심자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들의 죄를 신앙을 회개했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야말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의 기초이십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에 관하여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람들은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찾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주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 설교의 중심 메시지가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사도들과 신자들에게 전부였습니다. 성경은 예루살렘 교회를 구별하고 특징짓는 가장 주되고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초기 회심자들이 유대인들이었으며 그들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요엘의 예언과 시편의 다윗의 시를 인용한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의 능력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의 이 회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으로 양육되었을 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되었고 이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통해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저에게 많은 질문과 대답을 줍니다. 우리가 왜 성숙하지 못한 신자가 됩니까? 바로 우리가 바로 성경으로 양육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칠 때 그들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것들을 행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사도행전 2장의 후반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자들의 마음과 생각에 담긴 기독교 교리에 대한 이해와 지식은 그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의 성경적인 지식은 그들의 품과 덕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가볍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은 성경 퀴즈를 잘하는 것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의 성숙함으로써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이것은 온전히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생각을 통치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옛사람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으며 우리는 변화되거나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퇴보하고 침체하게 되기만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지능과 어떤 지적인 능력을 통해서 어떤 것을 잘할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의 어떤 지적 능력과 모든 것은 다 부패한 것입니다. 신자들의 새로운 삶은 진리의 지식 또는 교리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구원의 진리의 인격적인 계시이시며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바른 관계를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들이 신약에 나타나는데 이런 가르침들이 어떤 추상적 이론이나 추측의 산물 혹은 논리적이고 수학적 증명에 따르는 어떤 사상의 과학적인 체계와 같은 형태로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가르침들은 신선하면서도 즉각적인 초자연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령한 삶과 생명을 주시는 능력, 그와 동시에 실용적이고도 이론적이면서도 마음의 의지와 양심은 물론 생각 가운데서도 신적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러한 권위를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들을 거부할 수 없도록 이끌어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독단적인 신조와 진리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리 없이 굉장히 독단적일 수 있습니다. 진리는 바로 신성한 실체이며 교리와 신조는 이것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해한 진술입니다. 진리는 살아있고 생명을 주는 힘이며 신조는 어떤 논리적인 공식입니다. 진리는 무한하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라고 한다면 신조는 유한하고 변화하고 또한 완전하게 될 어떤 그런 가능성을 가진 정도의 것입니다. 둘째로 사도의 가르침 안에서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랄수록 우리는 변화되고 새롭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께서 드러낸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는 것의 최종 산물입니다. 신자들은 새 생명을 받았으며 이 생명은 믿는 사람들의 모든 기능과 능력들과 함께 그들의 온 인격을 바꿔놓습니다. 그들은 죄책감과 죄의 권세에서 자유로워지며 하나님과 화해되고 영혼의 조화와 평화를 회복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그들의 삶은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고 믿음과 성숙된 사랑의 지속적인 행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어떤 지식이 있는 자들을 위한 책일 뿐만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생명의 책이며 성령이 인류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와 그 사도들의 말씀 속에는 가장 높고 거룩한 영적 능력, 하나님의 살아있는 숨결, 즉 뼈와 골수를 꿰뚫고 가슴과 양심을 짜릿하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게 하는 그런 호흡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가장 귀한 영적인 선물은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계명 또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계명도 서로 사랑하라였습니다. 사랑은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말씀하듯이 완전함을 결합시켜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가장 큰 미덕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정의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신자들의 교제는 그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며 그분의 계명에 대한 순종입니다. 오직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분의 제자들로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은 마음의 기쁨과 진심으로 식사의 교제를 합니다. 우리는 함께 먹기를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함께 먹는 것도 발견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전통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에 헌신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에 자신들을 헌신했다는 것을 아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교제는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같이 경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모든 관계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때때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의 교제 가운데서도 어떤 관계의 어려움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그러한 것들조차도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지도록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의 긍정적인, 부정적인 경험 모두를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우리는 더 많은 교제를 하도록 격려를 받습니다.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성숙함, 인내함, 친절함, 온유함,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더욱 성장하라는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제함을 통해 성장하는 일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단지 어린아이와 같고 미성숙한 신자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삶의 단계에 여러분이 거치고 계시듯이 상관없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같고 미성숙한 신자가 됩니다. 우리가 세워가기로 노력해야 하는 교회는 바로 주님께 먼저 헌신하고 동료 신자들에게 헌신된 그런 교회입니다.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멘. 함께라는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 구절은 47절 하반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함께 더하게 하시니라는 말씀에서도 반복됩니다. 47절에 나오는 더하게 하시니라는 말씀은 함께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것입니다. 46절에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먹었다고 말씀할 때도 이러한 함께한다는 점을 더욱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교제에 헌신하는 것은 구원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가족으로 참여하게 된 사람들과 함께 세워져 가는 것에 대한 그러한 헌신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러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것을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사를 가게 되시거나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어떤 다른 교회를 새로운 교회를 찾아야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이러한 교회들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성경이 충실히 설명되는 그런 가르침의 사역을 찾고 따뜻하고 사랑이 많고 보살피고 도움을 주는 교제, 형식적이거나 의식이 아닌 그런 예배, 이기적이지 않은 인정이 많은 봉사의 사역들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신자들이 함께 했을 때에 그들은 함께 떡을 떼는 것을 참여했습니다. 전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서 충분히 다루는 시간을 이미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음 요점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성품을 가지기를 기대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닮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어떤 모습이 아닌 우리 자신의 명성과 우리의 자신의 어떤 판단과 평가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닮아지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기도에 대한 어떤 많은 기도의 책들이 있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에 헌신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부터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사도적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도는 매우 필수적인 부분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하는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기도가 없이는 높고 고귀하고 강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도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기도에서 어느 정도 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주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그리고 변하지 않는 우주의 법칙으로 인해서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사회의 아침 안개와 같이 서서히 스며든 어떤 물질주의로 인해서 감각을 마비시키는 그러한 영향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효과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러므로 기도의 필요성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회의론의 나쁜 영향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경우에 기도하는 방은 내버려지게 되었고 가정예배의 제단은 파괴되었고 함께 기도하는 모임도 버려졌습니다. 비록 공개적으로 선언되지는 않았더라도 기도는 낡은 미신의 유물이며 실용적이지 않다는 그러한 생각들이 넌지시 이러한 사람들에게 느껴졌습니다. 많은 교회, 또 우리 교회를 제외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많은 교회에서 기도 모임들이 가장 존중되지 않는 그런 모임이 되었습니다. 현대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뜻없어 보이는 형식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단지 과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생활과 우리 교회의 기도의 모임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필수적인 것이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대답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말하는 것은 이 초대교회의 회심자들은 기도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적이고 사적인 기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이며 온 교회적인 기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하도록 격려해주는 많은 다양한 경우와 필요들이 있습니다.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을 위해서 유명한 사람들이 쓴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와 베이컨 경은 각각 우리에게 학생의 기도, 제레미 테일러는 노동자의 기도, 럭비의 토마스 아놀드는 선생의 기도, 그리고 조지 허버트는 설교자의 기도 등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주기도문은 바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위대한 인류의 가족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의 어떤 피부색, 어떤 상황들, 어떤 교회든 상관없이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면서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기도의 간단한 구절들을 통해서 자기 영혼의 깊은 소망을 기도로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분명한 효과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가족으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우리를 연합하도록 하여줍니다. 교회로서 함께 서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회심자들은 그들 자신을 기도에 헌신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연합하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은 다른 성도들과 기도로서 먼저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학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강권하여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을 통해 하나님과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먼 곳에 떨어져서 통치하시거나 무관심하다거나 또는 적대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물과 떨어져서 거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 가운데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살아계신 임재 없이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작은 속삭임도 들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부재하신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의 상반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며 우리의 행복에 깊은 관심이 있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기도는 우리 신학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현명하며 이 세상에 알려진 사람 중에 가장 최고이시고 우주의 모든 비밀한 것들도 그대로 꿰뚫어 보실 수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께서 기도를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의 의무 그리고 필요 효과들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비길 데 없는 지성과 죄 없는 본성을 가지신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신 분,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구도 하지 않은 본들을 보여주셨고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통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과의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바닷가에서, 도시에서 떡을 떼며 기적을 베푸시며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최후의 만찬 가운데서, 겟세마네의 고통 속에서, 그리고 갈보리의 비극적인 시간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으신 분이 영적 재충전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셨다면,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초월적인 인성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격려를 받는 교제를 필요로 하셨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 때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도움을, 그리고 우리의 도덕적인 어두움과 연약함, 우리의 죄와 고통으로 인해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불완전하고 죄를 짓기 쉽고 유한하고 제한적이고 비참하고 타락하고 죽어야 하며 이 멸망하도록 되어져 있는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타락하고 왜곡된 세계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무능력함이야말로 모든 사람을 기도하도록 일깨워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중 하나는 사람은 언제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구하면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가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나와있듯이 바로 그분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시는 바로 삶과 그 모든 필요를 완전하게 알고 계신 분께서 나온 것입니다. 마음의 자연적인 이끌림은 꽃이 해를 향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이것은 새들이 집둥지의 피난처로 끊임없이 날아가는 것과 같은 영혼의 귀향 본능입니다. 번영과 쾌락의 홍수 속에서 이것을 스스로 미처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래서 강하게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람이 약해지거나 필요를 가지고 있을 때에 영혼은 막연하게만 그가 알고 있는 무한하신 하나님에게로 향하여 가고 그분의 도움을 찾아서 부르짖습니다. 보편적인 인간의 본능은 기도의 필요성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배고픔이 음식의 필요를 가리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기도에 대한 영혼의 본능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존재하며 보편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도 기도합니다. 그들은 태양, 달, 별, 나무, 바위, 그리고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들을 향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사람이 기도해야만 하는 이러한 필요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이 깊을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묘사하는 믿음의 영웅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엘리야, 다윗, 솔로몬, 다니엘 등 그들의 기도는 모두가 기념비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회심자들은 온갖 종류와 도전과 시련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들 자신 또한 연약했으며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인 외부 압력으로부터의 위협과 박해에도 취약했습니다. 이러한 우호적이지 않은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실 것을 믿었으며 그러므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만이 그들의 격려와 생존의 유일한 원천이었습니다.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는 몇 가지 필수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우리의 내적인 갈망의 효과여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감정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어느 부분을 읽어도 우리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의 깊고 진정한 갈망과 열망, 그리고 기도에 암시된 그들의 간절함입니다. 쉬운 바램은 선한 사람의 기도에 위대한 적이다 라고 제레미 테일러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정말로 열렬히 갈망하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의 마음속에 바람에 대한 강한 열정을 가질 때,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에 재빨리 오십시오. 그리고 장황한 반복을 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을 쏟으십시오. 무관심함과 나른한 관심은 기도의 날개를 잘라내며 입술을 떠나서 멀리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렬히 바라는 소망이 있어야 하며 더 나은 것을 위한 긴급한 바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한다면 그 영혼은 깨어 아버지와 사랑의 소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딘 파라가 한 말은 매우 옳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기도, 우리가 피상적으로 수행하는 기도가 참된 기도로 될 때에 실상으로는 이 기도는 애쓰는 열정이며 목숨을 건 싸움과 같습니다.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기도는 형식이며 기능이며 나태한 음절로 나누어진 공기의 호흡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마도 프란시스 파워콥의 비슷한 의미의 말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불쌍한 흔들리는 마음과 방황하는 생각과 불완전한 양심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과 같은 간절하지 않은 기도는 전혀 기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바람을 향해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늘로 쏘는 화살은 극도로 당겨진 활에서 쏘아져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신자와 그들의 하나님과의 영적인 의사소통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인 깊이 동화해졌고 그들의 마음을 기도에 쏟았습니다. 기도는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하며 명확하고 간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많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생각했던 옛 랍비의 오류를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의 속담 중에는 장황한 기도가 생명을 연장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연장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이 오류를 꿰뚫어 보시면서 이러한 헛된 반복을 기도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의미가 없이 하는 많은 말들은 이교도적인 것입니다. 많은 의미를 담고 있으나 적게 말해지는 말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루터는 이것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윌리엄 테일러 박사의 말에서 좋은 조언을 또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간결하십시오. 그러나 그 간결함이 여러분의 진정성을 죽게 하시는 마십시오. 전보를 보내듯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전보로 보내지는 각각의 메시지에 여러분의 마음이 함께 가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간구가 화살이 되게 하십시오. 그 화살의 분명한 요점, 활기, 그 메시지의 방향과 그 힘을 다 함께 담아서 말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와 따뜻한 교제를 하는 그런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한하신 우리의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잃도록 무뚝뚝해져서는 안 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회심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자랐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권고하는 바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우리 중심적인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만약 우리의 마음, 그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큰 약속이 그 자비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 이름을 구성하는 음절에는 이것을 단순히 반복함으로써 축복을 받게 된다고 보장해주는 그런 마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종류의 미신적인 고지식함을 격려한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려 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임스 프리맨 클라크는 다음과 같은 지혜로운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가르침의 해석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영심, 이기심,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잊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바라고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바라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뜻하는 것을 구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하고 선함을 행할 능력을 구하고 또 선한 것을 구한다면 그러한 능력이 확실히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의심, 불안, 그리고 악에 대한 두려움을 걷어내고서 용기, 소망, 그리고 능력으로 영감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영은 주기도문의 예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심, 그리고 그분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완전한 형제의 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은 예수님의 탁월한 성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감정, 목적, 그리고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신약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했습니다. 기도는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새롭게 되고 변해지지 않았다면 바로 이것이 이유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이 이유가 될 것입니다. 기도는 순종하는 영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순종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아름답고 감동적인 예 이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열심에서 나타났으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통해서 더욱더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결정적인 고통의 시간에 보여졌습니다. 그분의 육신이 고통과 괴로움으로 움츠려들 때에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였고 그분의 위대한 영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였을 때 십자가를 환영하며 구원의 선장으로서 고통을 통해서 완전해지셨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모든 요지였습니다. 가장 쓴 인간의 고통이 예수님의 입술에 짓눌렸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마태복음 26장 4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모든 진정한 기도의 단서가 될 것입니다. 바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간청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요청을 드릴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에 엎드려져야 하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우리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조화를 이루는 데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기도는 그들의 연약해진 의지를 격려하며 회복시켰고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했습니다. 기도는 시련과 고난을 마주할 때에 그들에게 최후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신자와 신자들의 공동체에 형제애를 격려합니다. 신자들은 하나의 위대한 가족을 이루며 그들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 큰 가족 안에 속한 모든 형제와 자매들의 복을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질문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내 신자들의 가족, 우리 교회 가족 안에 다른 사람들, 다른 형제자매의 복을 정말로 바라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에서 복수 대명사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혼자가 아닌 많은 사람들의 예배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중요한 암시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의 이용할 양식, 우리의 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라고 나타난 주기도문의 이러한 표현들은 신자들의 공통의 필요와 부담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간구를 함께 반복함으로써 우리의 교제의 유대 안에서 동료 신자들과도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왜 내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바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더욱 기도할 때 우리는 더욱 연합할 것입니다. 우리가 덜 기도한다면 우리는 덜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형제 사랑의 영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혼자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한 장소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 때에 믿음의 형제 간의 연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련, 고난, 그리고 사회적인 압력 등을 함께 기도하면서 부딪혀 나갔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에 자신들을 헌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온 나라가 그들을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박해와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전체 지역사회로부터 외면을 받았습니다. 기도는 그들의 어려운 마음으로부터 그들을 구해줄 단 하나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믿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고 응답받을 것임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피의 말이라고 불리는 마리 여왕은 10만의 군대보다 존 녹스의 기도가 더 두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왕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이 함께할 때에 그야말로 천하무적임을 알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팔에 사람의 노력을 묶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는 기도가 실제로 기도의 힘을 통하지 않고는 생산되지 않을 그러한 결과를 확보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예와 함께 이 진술의 정당성을 입증합니다. 기독교 역사의 페이지에는 이것에 대한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기도했으며 심지어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사도들은 기도했으며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과부였던 자매님을 미국에 있을 때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이 돌아갔을 때 4명, 5명이 되는 아이들을 혼자서 키워내야 했습니다. 이 자매님은 많은 고난과 시련을 그 가운데서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가장 좋은 장난감과 어떤 물질적인 부를 주지는 못했지만 그 아이들은 내가 기도로 그들을 키웠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이 밤에 잠에서 깼을 때 그들은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여기 계신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교회 형도님들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들 하시는 기도가 바로 교회 안에 씨를 뿌리는 이런 사역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저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에 확실하게 서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신자들의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갈망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이 미성숙하고 자라지 않은 것에 멈춰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